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을 펴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9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게 지금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높여 찬송한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악의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주님,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는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그것도 또 죄로부터 참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우리 생애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저희가 드려야 할 경배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취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뭐 간단하지는 않은 질문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 뭐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위태한 순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구출하고 있는 어떤 그 구출자,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구출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다 느낄 수도 있겠고, 뭐 오페라 가수가 굉장히 뛰어난 성악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창조자를 찬양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또 문학을 하고 미술과 스포츠를 합니다. 그런 순간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종교적인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인간, 그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을 보면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의 내용 자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참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멋진 시예요. 또 하나는 이러한 시를 이토록 멋진 시를 짓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입술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편 8편에서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냥, 뭐,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시를 썼나 보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작이 오주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탄사 없이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작은 일들에도 별거 아닌 일들에도 나중에 보면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에도 우리가 감탄사를 남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감탄사 없이 부를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감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주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뛰어나다, 엑설런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뛰어나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높다 한들, 우리 이제 높고 높은 하늘이다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또 하나 있지. 이렇게 이제 시로 표현하듯이, 주님의 이 높으심은 그 높고 높은 그 하늘보다 더욱 높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기에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악의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는 좀 달라서 조금 좀 선뜻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제 여러 사람이 이해하기로 주님의 원수들,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자기하고 뭐 특별히 원수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 찬양에 인색하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억압하려고 하죠. 그러나 천진무구한 어린애들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참 아무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그 찬양을 볼 때에 이 아무리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찬양을 억압하려고 하고 입을 막으려 해도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 전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덕형제님 가정이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찬송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더욱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이러한 티 없이 맑은 찬양은 사실 10편의 설교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 깊이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어떤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아이들이 막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아이들이 막 소리치는 것을 보고서는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 당신을 향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마치 하나님 찬송하듯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이런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당신이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 있냐? 그걸 제재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 안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 안 하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찬송받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다. 주께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말씀이 오늘 그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 그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가장 쉬운 때와 장소는 밤의 하늘일 것입니다. 밤하늘을 보는 것만큼 인간을 어떤 경외의 감정으로 몰아넣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공적인 불빛들, 도시의 불빛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졌지만, 옛날엔 다 횃불, 뭐 촛불, 횃불, 뭐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기를 통해서 인위적인 그 불들이 너무 이제 밝은 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늘의 빛들이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그 별빛들, 달빛과 별빛과 그 영롱한 그 모습들을 볼 때, 그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정말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참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드라마, 이 우주에 펼쳐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인간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요. 사람이 이제 뭔가를 알아갈 때 아기 때서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뭔가를 습득하지 않습니까? 학습을 통해 습득하죠. 뭔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은 뭡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기들이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침대에 누워있더라도 그 모빌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면 눈동자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져봐요. 그리고 입에다 갖다 대봐요. 감촉을 느껴봐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알수 있는 가장 친숙한 방법은 뭐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전에 듣고 글로 읽고 추론하고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어쨌든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인간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나 자기가 제일 익숙한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늘 사용하길 원하고 그 방법으로 안 될 때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이 알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존재하는데 살과 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것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볼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방식인 보는 것 외에 다른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작품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해 주신 거죠. 왜? 인간이 가장 친숙한 게 일단 눈으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 자신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은 볼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의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 오묘한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만물이, 다시 말해서 우주가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다.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다. 단조롭고, 조화도 없고, 균형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유치하고, 굉장히 단조롭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마음일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그이 자연 환경과 우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거예요, 사막. 온통 사방에 모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허망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사물을 조합하거나 분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문자를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글로 자기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후대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짐승 그런 거 못하죠? 글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을 갑자기 웃겼다가 갑자기 울렸다가 갑자기 격한 마음이 들게 했다가 차분하게 가라앉게 했다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글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림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극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발레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서로 다른 수많은 악기들을 완벽한 하모니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사실만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그려놓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이 다 느낌이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그림 또는 사진은 어떤 것입니까? 이 3차원의 이 공간을 2차원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사실 신기한 거예요. 이 그림이라는 게. 차원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인 것이죠. 인간은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을 하고, 그것을 송출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그것을 재생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면을 맞다 굴러가는 바퀴를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지면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물 위에 떠서 스크류를 돌려서 빠른 속도로 물 위를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존재예요. 양력을 발생시키는 날개를 개발해서 공중에 떠서 하늘 위를 빠른 속도로 새보다 빨리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 로켓을 만들고 빛의 속도로 연산을 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원자를 쪼개서 그 구성 요소들을 낱낱이 표로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유전자를 잘라서 붙여서 새로운 어떤 생명체를 이렇게 조합해 낼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데 이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주변의 우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단순하고 단조로운 거예요. 마치 컴퓨터 한 대가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 컴퓨터 한 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당황스럽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온 우주를 인간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인간의 눈으로 그 하늘의 끝을 볼 수가 없고 흐릿한 형상만을 봤는데 이제 인간이 조금 더 발전해서 망원경이라는 걸 통해서 봐도 우주의 끝은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행성들만을 만드셨다면 이렇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별들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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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그것을 눈치챌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 복잡한 것이 이렇게 조화를 또 이룰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이 우주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이유를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한번 또 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과학을 잘하지는 못해도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과학적인 그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어떤 창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경외감을 많이 느껴요. 자기가 이제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창밖으로 세상을 볼 텐데요. 저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이 과학이라는 이 창틀이 굉장히 저에게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1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의 전시장인 것입니다. 갤러리인 것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우리 시편에서도 3절에서 주의 한을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우주에는 이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과 그 안에 있는 세포들과 원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들의 전시장이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어느 곳에나 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우주와 그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과 에너지. 우리 지금 인간이 밝혀낸 바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네 종류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그러니까는 중력, 전자기력, 그다음에 양력, 강력, 핵에서 존재하는 그런 이제 힘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조화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수학의 그 복잡한 우주를 기술하는 수학의 단순한 공식의 모양, 그 이해 못해도 그 모양만 딱 봐도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골치 아프시죠? 사실 저도 수학 자체는 잘 못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이때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식을 봐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 좀 괜찮네. 이 정도의 말만 듣고 싶으셨으면 우주를 지금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오, 하나님 조금 하시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넋을 놓게 정말 이 정신을 아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온 우주를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모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어떤 인지 방식인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을 좀 간접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온 우주에 이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장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볼 수는 없는 존재로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부분을 잘 들으시죠? 인간은 감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듯한 종이 한 장이 있고, 이 종이 한 장에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봤던 굉장히 아름다운 그 호수의 전경이 이렇게 여기 이제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달빛은 은은하게 비치면서 물가에 달빛이 잔잔히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아무것도 없네요.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다. 정말 정말 너무 멋지다. 그리고 나서는 참 자연이 참 신기하네.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이런 게이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 뭐죠? 누구 표현대로 정신이 좀 아픈 사람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 감탄할 정도로 뭔가를 느꼈다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러한 작품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이 작품을 여기에 있게 한 그러한 존재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비록 그 작가를 못 봤어도 작품을 보고서 그것을 만들어낸 그 작가가 있다는 것과 나보다 그 작가가 훨씬 더 출중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뭔가 정말 엄청난 것에 감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배후에 뭔가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그럼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더 풀,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제 비난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너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너가 그게 이해가 안 가니? 이 전시관에 이렇게 가득, 전시관을 가득 메운 이 엄청난 작품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그 배후에 그 작가가 없다고 네가 말하다니, 야, 정말 너참 정말 안타깝다.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방식인 보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온 우주에 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간이 알수 있도록 해주시는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 아는 방식입니다. 믿음을 통해 아는 방식.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 아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아는 건 아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고도 안 봤는데 그냥 인정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만져봤을 때에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 둘이 서로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 같은데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고 수단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참으로 놀랍게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들을 주신 것 중에 상상력이 있고 추리력이 있고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 그렇죠? 통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각자가 다 굉장히 놀라운 것들인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가. 상상력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추리력.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추리력. 그렇잖아요? 직관. 직관은 이건 참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있어요.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찰력.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능력의 한 분야로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다른 인간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굉장히 이게 뛰어난 능력, 또 가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믿음은, 인간이 그 눈에 보이는 사물 또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인간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 어떤 통신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 그것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들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이 대상을 적절하게 다루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수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연탄을 집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탄 집게가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연탄을 집으려면 연탄 집게가 필요해요. 반찬을 집으려면 젓가락이 필요해요. 반찬 집는데 연탄 집게 씁니까? 연탄 집는데 젓가락 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대상을 다루려면 대상에 적합한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단, 어떤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사물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 시력, 또 후각, 또 청각, 또 촉각, 또 뭐 미각, 이거 또 피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오감 이런 게 필요해요. 대상이 달라지게 되면. 대상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요. 연탄집게로는 반찬을 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자꾸 눈으로 보는 것, 만져보는 것, 이런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한 방법이고 내가 눈으로 직접 살펴보는 것만이 완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부정확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물체가 너무 커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 지구 전체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너무 빨라도 안 보이고요. 전자계표기 돌아갈 때 탁 돌아갈 때 그거 맨눈으로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딱 찍어서 천천히 돌리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느려도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요. 너무 어두워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력이라는 게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눈으로,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절대적인 게 돼서 이것으로만 모든 것을 재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눈은 굉장히 부정확한 것입니다. 눈은 빛이 굴절되면은, 그 저쪽 위치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쪽 옆에 있는 거로 보여요. 빛이 매질에 따라 굴절되면. 굉장히 부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보는 것이라고 하는 도구보다 열등하지 않다. 이걸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의 도구, 뭔가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도구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 이 오감도 일종의 어떤 도구란 말이에요. 대상을 우리가 인지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믿음은 굉장히 열등한 도구고 어떤 과학적인 실험 이런 거는 굉장히 우등한 도구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굉장히 훌륭한 도구이면서 굉장히 또 완전한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 아, 증거. 이건 굉장히 참 사실 이건 엄격한 문제인데요. 증거라는 건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이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게 이게 법정에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증거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은 뭐를 넣으신 거냐면 믿음을 넣으신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는 그때 필요한 도구는 뭐냐? 그건 믿음이다. 이 믿음은 굉장히 좋은 도구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사용할 때 엄청난 이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엉뚱한 걸 믿으면 안 되겠죠. 엉뚱한 걸 믿으면 믿음이 가진 그 능력 자체 때문에 엉뚱한 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걸 믿더라도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거기에 내어주고 뺏길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믿음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봤어도 기억력이 약한 저 같은 사람은 며칠 지나면 본 걸 다 잊어버려요. 봤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능력 중에서 뭐 소통하고 공감하고 뭐 감정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실험하고 뭐 관찰하고 이런 모든 능력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도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보시면 시편 8편에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 사람의 아들, 이거를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인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인자. 인자 그러면 그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인자가 뭔가.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 것이고 Son of Man. 그 표현은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다시 반복해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시고 사람이 지배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깊이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인간을 참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결론이 주님,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깊이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죽어마땅한 이 인간,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 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심으로써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이 얼마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유신론자 이렇게 부르고,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무신론자 또는 유물론자 이렇게 부르죠. 물질만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유물론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짐승이나 짐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을 발로 진 뭉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을 모독합니다. 인간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인간을 이용하고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의 인구가 너무 많고 물자나 자원이나 식량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아, 그러면 인구를 줄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구를 줄여버리자. 어느 곳에 전쟁을 일으키든 생화학 무기를 쓰든 뭐 질병을 퍼뜨리든 인구를 줄여버리자. 어떻게 그런 엄청난 발상이 가능한가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 생체를 살아있는 채로 수술을 해가지고 장기를 이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건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에 대해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이토록 두렵고도 무섭게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감탄사로 시를 시작해서 감탄사로 시를 끝맺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 그 1절에서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도 감탄사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 우리의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십니까, 이렇게 감탄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멋진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지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짐승처럼 그냥 탐욕에 찌들은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셋째 하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존재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분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참으로 인간답게, 짐승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수 있는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아볼 줄 알고 뛰어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감탄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다면 우리는 돈 버는 기계, 돈 벌어가지고는 시절을 사시사철 따라서 여행 다니면서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러한 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의 얘기로만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구를 통해서 또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게 하시고 그 증거를 믿게 하시고 그 증거가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분명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개들도 주의 상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 저같이 완악하고 저같이 무지한 자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각자가 말씀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달라진 세상.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잠재적인 전염병 옮기는 대상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장 친밀해야 할 성도들 간의 거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띄어놓게 만드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세상은 이제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 하나님 얼마나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펴고 우울해 있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